마태복음이 저에게는 좀 새롭게 발견되는 그런 기간이에요. 마태복음 묵상이 이렇게 달콤하고 이렇게 은혜가 된다라고 느껴본 적이 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복음서는 다 아름답지만 더군다나 이 마태라고 하는 저자가 어떻게 도대체 2000년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쓸수 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좀 놀라운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예,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리트릿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인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고,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쓰여져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인데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굉장히 마태복음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짧게 이렇게 답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1장부터 이왕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약속되었던 이 다윗 왕가의 그 대를 이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당신이 정말 그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그 이후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내레티브 속에 예수님이 그저 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즉 성령으로 잉태된 초자연적인 분으로 오셨다. 이것과 연결되는 것은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 그중에 2위 되시는 바로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 사건을 드러내고 있는데, 바로 이것 이두 가지의 그 의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을 여기에 베드로가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 굉장히 마태복음다운 고백이다. 참 훌륭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중에 등장을 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에 교회라는 말이 두번 등장합니다. 16장 오늘 본문에, 18장 17절에 한번더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전체에 교회라는 단어가 딱두번 나오고요. 복음서, 사복음서 전체 중에 교회라는 말은 딱 여기 두 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성취,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심으로써 신약의 교회가 태동되는 바로 사도행전 1장 이후의 사건, 거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교회 얘기가 반복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좀 생소한 단어이죠. 복음서 안에서는 에클레지아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가 과연 이 에클레지아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로 예수님께서 에클레지아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가끔 우리가 이제 오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클레지아라는 단어의 어원으로 들어가서 이 칼레오, 부르다, 에크, out of, 어디서부터, 밖으로, 뭐 이런 뜻이니까 에클레지아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에클레지아라고 부른다. 이제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걸 좀 오바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어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단어가 꼭 어원 갖고 의미가 밝혀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에클레지아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심플리 그냥 회집이란 뜻이에요. 애셈블리. 그래서 이 에클레지아라고 하는 단어가 재밌게도 사도행전 19장 같은 경우는 이 민난이 일어났어요. 민난, 에베소에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 알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이 모든 비즈니스를 망치게 됐다 이래가지고 민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하다가 원형극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여가지고 막 여러 시간 동안 위대한 알테미스를 외치고 막 이렇게 시위를 합니다. 그 모임을 에클레지아라고 불렀습니다. 에클레지아라는 말이 네다섯 번 나와요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에클레지아라는 말 자체를 가지고 이게 교회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러낸 공동체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오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에클레지아라는 말을 여기 쓰셨을까? 이제 그 배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그 구약에 이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70인역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미 번역된 구약에 이스라엘의 회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다, 에클레지아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어서 썼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날 교회가 그냥 회집됐다는 이유로 교회는 아니다라고 저는 좀 선언하고 싶어요. 그냥 사람이 모여서 교회다,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교회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교회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의 파생된 여러 그룹, 소그룹으로 모일 때도 그냥 모였으니까 교회다, 우리가 모이니까 좋고 모이니까 함께 먹고 마시면서 좋고 즐겁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이 모였으니까 교회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에클레지아라고 하는 말이 너무 너무 좀 보편적이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다 교회가 아니고요, 그냥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럼 누가 교회를 이루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그냥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근데 여기 이제 베드로를 예로 들겠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 혼자는 아니고요, 여기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결국은 이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인가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베드로의 두 가지 형태가 등장을 합니다. 두 가지 형태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는 고백자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고백하는 자, confessing Peter이죠. 고백하는 자 베드로. 그런데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뒤편에 이후에 연결되는 장면에서 또 다른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 그 베드로는 항변하는 자, 항변하는 자, 그러니까 objection을 걸고 complain을 하는 그러한 베드로로 등장을 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이 고백자 베드로와 항변자 베드로가 공존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문제의식 속에 우리 자신이 보여요. 여러분, 교회를 너무 이상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무슨 고백 자체가, 교리 자체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건물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지아는 말 그대로 회집입니다. 에셈블리. 근데 이 교회가 굉장히 영광스러울 수도 있고 굉장히 위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떨 때 교회는 영광스러운가? 고백자 교회일 때 영광스럽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참 복되다 그랬습니다. 바 요나 시모나, 바 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의 이름이 여러 개가 등장합니다. 요나의 아들도 되고 시몬도 되고 나중에 보면 이제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이름도 등장을 하는데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 복되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작스럽게 어떤 브레인 속에 어떤 스티뮬레이션이 생겨가지고 확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 수집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혈육이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 절대로 이것은 인간적인 그러한 오리진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이 계시의 영역과 감춤의 영역이 마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본문을 이야기할 때도 그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열어주시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Reveal, conceal.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이 비유 얘기를 들으면서 이 비유는 두 가지를 하죠. Reveal, conceal. 이 두 가지 계시와 다듬 이것이 계속 병행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20절 이상한 말이 나오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물론 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모두에게 알려야 할 때가 오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Conceal, 감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권이 달려있어요. 여기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은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은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였던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이 베드로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이라고 부르고 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다라고 믿고 교황청을 세우고 바티칸에 성 베드로 성전을 크게 짓고 그 성전 앞들의 열쇠 모양의 모양을 만들어 그 콜트야드를 어마어마한 광장을 꾸몄습니다. 베드로를 이어서 그 이후에 교황들이 이와 같은 이 apostolic succession 사도의 어떤 그 지속적인 어떤 그런 이 되물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 반석,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느냐라고 할 때 저들은 베드로라고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분들은 베드로가 아니야. 베드로 전혀 상관없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이야.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만이 교회의 반석이다. 교회의 기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우리 개혁주 입장에서는 좀 중간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신앙 고백 자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리 자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진리의 체계이죠. 근데 교회는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으면 그 고백은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의미는 있죠. 진리로서, 객관적 진리로서.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믿어지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전달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과연 어떤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느냐 했을 때 뭐 예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Confessing Peter,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 그러나 그 베드로는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로 대표되는 모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모든 고백하는 이 제자들, 이후에 이 고백을 사도의 고백을 전수하는 모든 고백적 공동체가 교회의 기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에 베드로는 고백자예요. 고백자. 그래서 그의 고백은 값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주신 놀라운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대로 고백하고 그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진리,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섬기는, 구주로 믿는 이 신앙 고백을 공유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회원이 될 때, 언약교인이 될 때 우리가 서약을 합니다. 또다시 확인합니다. 뭐 다른 교회에서 이미 다 신앙 교육을 받고 오셨다 할지라도 다시 교육하고 뭐 어느 정도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회중 앞에서 내가 이걸 믿습니다라고 아멘으로 고백을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멤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만 한다. 이 고백이 없는데 그냥 사람만 모여 있으면 교회는 이상한 대로 갈 수밖에 없고 누구든지 주장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는 고백하는 베드로, 이 confessing Peter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두 번째 베드로의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항변자 베드로라고 제가 좀 말을 붙여봤는데, 왜냐 항변을 해요. 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내려가 보세요. 22절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항변하는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좀 이상해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21절을 다시 가봅시다. 이때로부터, 자, 조금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에게 비로소 뭐라고 쓰죠? 그 다음에 나타내시니. 여러분 나타내시니 무슨 랭귀지입니까? 무슨 언어입니까? 계시의 언어죠. 계시. 나타내는 것이죠. 드러내는 것이죠. 자, 감추지 않고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사건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한 파트일 뿐이에요. 베드로에게 주어진 계시는 한 파트예요. 앞에 주어진 계시는. 그 뭐예요?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고 왕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죠? 근데 바로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사 이 세상에 오시고 세상의 권세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수많은 고초를 겪으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고 대속자가 되셨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여기까지 가야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맞죠? 이 세컨 파트를 베드로가 들었을 때 어떻게 했죠? 항변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요?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요? 교회가 영광의 복음은 받아들이지만 고난의 복음은 거부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듣기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지만 뭔가 세상에서 좀 찌그러지는 듯한 그러한 내용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과연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받지 않았어요. 이 순간에는. 참 재밌어요.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서신이에요. 베드로는 고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인식하기까지 적어도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다 점령해버리고 이 불의한 자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이겨야지 어떻게 주님께서 거기에 가서 고초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단 말입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아주 무서운 태도로 바뀌시죠. 앞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근데 갑자기 복이 있던 시몬이 여기는 사탄아 물러가라가 돼버립니다. 와, 여러분 이런 말이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그 계시록에 일곱 교회가 나오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거기에 보면은 사탄의 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거기 회라는 말은 에클레이지아는 아니에요. 시나고게라고 하는 말이에요. 수나고게. 그러나 의미는 사실 비슷해요. 회집이에요. 회당. 사탄의 당. 사탄의 회집. 무서운 말이에요. 교회가 사탄의 회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 문제를 설명하십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러면 사탄의 역사다. 자, 여러분 여기에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소욕대로 행하는 말과 행동일 겁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면 알 수 있죠? 사탄은 도대체 어떤 존재죠? 예, 창세기 3장 다시 한번 리뷰하죠. 사탄으로 사실은 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뱀으로 등장하지만 이제 사탄의 역사죠. 사탄이라는 말은 고소한다는 뜻이거든요. 고소자, accuser, accuser, 고소하는 자예요. 검사예요, 검사. 검사가 다 사탄 아닌데 어쨌든 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의미는 이 accuser라는 뜻입니다. accuser라는 뜻. 근데 누구를 accuser하냐면요, 하나님을 accuser해요. 사탄이 하나님을 accuser해가지고 절대로 승리할 수 없거든요. 그래도 해요. 이게 사탄의 불행이에요, 사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어큐즈할까? 계속 어큐즈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에피소드가 뭐죠? 여자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시더냐 하나님이. 했더니 여자가 아니 얘기하죠. 아니 아니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다 먹으라 그랬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뭐 조금 오버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있는 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바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뭘 하죠? 거기에 예? 바로 어큐즈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뭐라고 어큐즈하죠?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야. 그렇지 않다. 거짓말이야. 두 번째는 뭘 어큐즈하죠? 하나님은 너의 행복을 원하지 않아. 네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먹는 순간에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는 신적 존재가 될 거야. 그때 이 사탄의 고소, 이 사탄의 어큐제이션을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받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막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 순간에 사실은 사탄의 영향 안에 들어간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사탄이 부추기니까 뭐가 되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높이 들었다가 엎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없거든요. 신적인 존재처럼 탁 들어갔다가요. 그 다음에 아주 깔깔거리면서 우리를 엎어버려요. 이게 사탄의 게임에 빠지면 올라갔다가 팍 망합니다. 이 올라가는 순간을 얘기할 때 이 여인이 뭐라 그러죠? 어떻게 하죠? 나무를 봤어요.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먹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예, 퍼셉션 얘기 지난번에 했죠. 스스로 판단. 결국 뭐예요? 자기의 느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순간적 판단, 자기의 소욕. 여러분 오늘 세상이 다 그 모양입니다. 이 세상은요, 객관적인 진리를 이미 부인했어요. 더 이상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이미 한 개인 개인이 sovereign, 모든 것의 절대자가 됐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자아가 누구냐? 당신이 누구요? 라고 질문하면 그 답이 분명치가 않아요. 이땐 이랬다, 저땐 저랬다.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어느 한순간에 내가 느끼는 나, what I feel like, 그게 나야. 그게 내 뜻이고 내 계획이고 나는 맘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예. 갑자기 이성을 사랑했다가 갑자기 동성을 사랑했다가 갑자기 둘 다 사랑했다가 갑자기 이상한 것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꾸 바뀌어요. 캐라고리가 더해지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자기가 주인이니까. 근데 그 주인이 뭔지도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왜? 느낌은 바뀌니까. 사람의 생각은 그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심지어는 종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가 됩니까? 나의 프라이빗한 오피니언이 되어버립니다. 종교가 객관성을 상실하고 사적인 영역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예, 이 사회는 종교를 객관적인 영역에 두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좀 죄송하지만 그것도 자기 욕심 때문에 끌어들이지 진정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어떤 수호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이 거기 담겨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를 어떤 공적인 영역으로 가져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내 신앙은 내 것, 나의 프라이빗한 것, 나의 느낌대로, 나의 생각대로. 결국은 진리라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어요. 끊임없이 항변합니다. 항변. 하나님의 말씀에 항변합니다. 그리고 무슨 어떤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풀어버리려고 합니다. 예. 내게 문제되고 어려운 본문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던져버리고 내게 기분 좋은 것, 내 느낌을 만족시키는 것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게 기독교지라고 자꾸만 디파인합니다. 기독교를 축소시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기독교를 빈곤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진리는 굉장히 거대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지금 뭔가 심각하게 이탈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과연 고백자 교회인가 아니면 항변자 교회인가 라는 질문 앞에 사실 우리는 답하기가 쉽지 않아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항변합니까? 여러분께서 판단하는 기준은 뭡니까? 예? 왜 이렇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많이 집중하고 있죠? 저도 셀프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해요. 예? 어떤 사역을 했을 때 그 사역 자체로서 객관적인 의미로서 만족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했으면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 자체로 만족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알고 싶어요. 네. 교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해주면 은근히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말씀 잘 안 해줘서 좀 그래요. 근데 자꾸 그걸 자꾸 확인하려고 해. 왜 그럴까 자꾸 생각을 해요. 제가 왜 도대체 뭔가 결국은 나도 모르게 진리를 자꾸 상대화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점점 더 집중해 들어가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The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모든 뜻. 성경 말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그래요. 무식한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무식한 거예요. 말씀의 진리성을 인정하고 들어가면 코에 걸면 안 되고 귀에 걸면 안 돼요. 여러분 심장에 다 박아야 돼요. 말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우리로부터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갭이 있어요. 내가 오늘 큐티한다고 부드럽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말씀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내가 이해 못하겠다고, 지금 내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취사선택할 수 없어요. 자, 말씀을 이제 맺을게요. 이제 오늘 컨클루전이 좀 길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럼 교회는 뭐냐? 끊임없이 말씀에 의존하여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을 계속 구분해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 근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삼키지 못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볼게요. 16, 18절 뒷부분에. 예, 이렇게 여기서부터 보죠. 내가 내 이반 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웁니다. 음부의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은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문, gate. 예, 그 영어 성경에는 gate of hell will not prevail against you. 이 음부라는 말은 죽음이란 뜻도 되고 멸망이란 뜻도 되고 지옥이란 뜻도 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좀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음부의 문이 음부의 입이 너희를 삼키지 못하리라. 이 문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역시 이것도 약간 그 언어 플레이가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열쇠는 문을 여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문을 여는 또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결국 우리의 영혼이 쉴 낙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이미 천상에 펼쳐진 하나님의 보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과 함께 이 땅에 펼쳐져 나가기 시작한 하늘나라의 복음,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온전히 완성되어 이루어질 때 온 세상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왕권 앞에 평화롭게 공존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키가, 열쇠가 교회에 있다. 여러분이 키가 뭘까요? 열쇠가 문과 연결되어 있다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도대체 이 열쇠가 뭘까? 예, 사실은 이사야 22장에도 다윗의 열쇠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요한계시록 3장에도 이 열린 문 얘기가 나오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다윗의 열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뭘까? 결국 거기에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열쇠는 권한이에요. 권한. 권한. 어떤 권리, 어떤 권세 이런 뜻인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적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 단어를 우리에게 하나 주셨어요. 자, 1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천국 열쇠를 가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자, 18장 18절부터 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에 풀고 맨다는 것은 이제 앞에 보면은 사실 교회 안에 어떤 치리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등장을 합니다. 치리는 뭐냐면은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범죄한 자로서 회개케 하고,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범죄한 일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또 인정하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든지 했을 때는 이제 교회에는 권징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예, 아무나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성찬을. 그러니까 뭔가 어떤 문제가 밝혀졌을 때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고민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죠?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교회는 권징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합니다. 근데 이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기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요. 기도.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에 주어진 이 열쇠는 이 열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여느냐 하면은 성례도 집례하고 교회의 멤버십도 리크루트하고 교회의 복음도 선포되고 교회가 기도의 응답을 구할 수 있고 교회가 권징할 수 있고 이 모든 권한이 이 키를 통하여 주어진다. 근데 그 키가 뭐냐? 바로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저는 이 권세를 그냥 한마디로 좀 축소시킨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교회에 주신 천국을 여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3천여 명이 이제 회개하고 교회가 막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 막 굉장히 놀라운 부흥기를 맞았을 때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 있는 이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곳에 앞에 있는 한 그 다리를 못 쓰는 불구자를 만나죠. 근데 이 불구자가 거기서 계속 구걸을 했어요. 오랫동안. 그 자기 명당이에요. 자기 자리에요. 성전에 들어갔다 나갔다 오는 사람들의 양심에 어떤 자극을 해가지고 이 돈을 얻는 그런 좀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무언가 얻을까 하여 돈 달라고 이렇게 구걸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일어나 걸으라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것은 금과 은이 아니다. 교회가 가진 건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잠시 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 공회에 섰어요. 공회 앞에서 뭘 하냐면, 내가 다른 것 한 것 없다. 내가 한 것이 뭐 우리의 능력으로 한 거 아니다. 오직 그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Only one name.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로마서 10장 13절에 구약성경 요엘 2장 32절을 인용해서 이 말을 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이름은요, 그냥 매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이름만 붙이면 다 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권세. 그리스도의 authority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도대체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가 무슨 총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뭘 갖고 세상을 협박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돈 갖고 세상을 협박한다고요? 교회가 돈 갖고 세상을 이긴다고요? 안 돼요. 세상이 돈이 훨씬 많아요, 우리보다. 자꾸 이렇게 부유함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꼭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세상을 협박할 만한 어떤 도구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범죄한 사람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당회나 영적인 치리기관으로서, 심지어는 목회자가 그 일을 맡아서 가서 당신이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돌이키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이걸 들어야 할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권한이. 아, 그건 네 생각이지.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이런 결정의 그 기준이 되는 어떤 그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나요? 누군가 이걸 가지고 왔을 때 나는 꼼짝할 수 없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죠. 예. 예. 세상이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주어진 유일한 권리는,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지난 그 주일날 산타바바라에 있는 그 유일한 한인교회가 설교를 했는데요. 그 주말에 뭐 감기도 막 들고 막 콧물 나고 막 목소리는 징징거리고 그러고서 이제 기침도 하고 그러면서 앞에 섰는데 좀 죄송하더라고요.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서가지고 첫날 생전 처음 만나는 분들, 뭐 한두 가정은 예전에 이제 미시간에서 만난 분도 계시긴 했는데, 그분들이 앞에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도대체 이분들이 제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뭔가.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 섰는데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왜 들어야 합니까? 지금 왜 이렇게 경청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뭐 제 학벌 때문에 듣고 들어주겠어요? 제 어떤 외모 때문에 들어주시겠어요? 예,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 도대체 제가 뭐 때문에 그분들 앞에 서가지고 뭐 제 어떤 무슨 뭐 목소리가 좋아서, 그날은 목소리도 안 좋았어요. 왜 들어줘야 되겠어요? 그때 뭘 갖고 듣냐고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 주시는 컨빅션이 있었어요. 네가 이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복음을 전해라. 힘들어도 전해라. 그들이 받으면 그리스도의 복을 받는 것이고,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을 거절하는 것이기에 그 유일한 근거 하나밖에 없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 무슨 힘이 있어요? 예? 우리가 사람이 많아가지고 뭐 세력을 한번 세상에 과시해 보겠어요? 피켓 들고 나가서 한번 뭐 해볼까요? 우리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교회는. 근데 그게 하늘나라를 열어요. 이거 버리면 교회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버리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피니언 메이커도 아니에요.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한 어떠한 그런 매개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포기하는 순간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버린다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갖다 내버려도 아무 말 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누구 앞에 순종할 것인가?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흔들게 할 것인가? 금과 은은 내게 없고 건강도 내게 없고 지위도 내게 없고 세상이 나를 보는 순간 뻑 죽을 만한 어떤 위대함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니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 천국의 소망을 품으라.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됐으면 좋겠다.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근데 세상을 다 얻어도 너희의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라는 말이 그 밑에 등장하죠. 세상을 다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당하게 주 앞에서 믿음으로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진리에 매여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마음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세상으로 파송될 때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